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론. 천주교 범주대교구 사제들이 오늘의 복음 말씀에 비춰 강론하는 시간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노 주교학자 기념일인 오늘은 옥과 본당 최시영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오 복음 24장 42절에서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깨어 있어라. 너희의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주인이 종에게 자기 집안 식솔들을 맡겨 그들에게 제때 양식을 내주게 하였으면 어떻게 하는 종이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못된 종이어서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어지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동료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또 술꾼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위선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늘 깨어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감히 생각지도 못하는 순간에 당신이 오실 것이니 늘 당신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당신이 다시 오실 날은 이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으로 따지자면 나 자신의 개인적 죽음이기도 하겠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종말론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종과 주인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려주십니다. 짧은 이야기지만 우리가 정말 새겨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의 고민부터 시작해 봐야겠죠. 항상 준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늘 성실하게 맡은 바 일을 책임지고 해나간다는 데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최선을 다하여 묵묵하게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죠. 준비는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루하루 그분의 뜻에 따라 일상을 살아내는 것이 슬기롭고 충실한 종으로서 준비된 삶을 살고 있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말은 쉽지만 사실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때론 나약하고 때론 이기적이고 게으른 우리들은 성실하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제를 하느님의 자비에 맡겨드리면서 또 오늘을 묵묵히 그분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꾸려나간다면 우리의 마지막이 그리 얼룩진 삶만은 아닐 것입니다. 바로 하느님과 함께 내 일생을 살아갔다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죠. 때로는 넘어지는 삶 안에서도 그분을 기억하며 용기를 내어서 일어나는 삶이 바로 그분을 향한 우리의 성실함이고 충실함이며 또한 준비된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일 고민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복음의 비유에서 잘 드러나 있듯이 우리는 그저 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의 관리인으로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주인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항상 상기하며 고민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느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존재가 흙에서 비롯되었고 죽어서도 흙으로 돌아갈 것을 늘 기억하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죠. 사람의 아들이 다시 오실 날도 또 우리 개개인의 종말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지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고 그 시간은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은 우리가 시간을 멈출 수 없듯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날, 우리를 찾아오시는 날, 우리가 그분의 종으로서 성실하게 살았노라고 상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이 시간부터 다시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오직 그분께 받은 관리인의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분께서 주신 내 삶을 하루하루 그분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기를 정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교리 이문한 신부입니다. 죽음의 길은 누구나 가야 하는 여행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아름다움을 더는 누릴 수 없게 될 때 사람들은 두렵고 외로우며 버림받은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임종을 맞는 이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통 없이 삶을 마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남은 시간 자신과 화해하고 이 땅에서 함께 산 이들과 화해하며 아름답게 이별하기를 바랍니다. 풍요로운 삶은 죽음이 삶의 한 과정임을 받아들이는 데서 비롯합니다. 호스피스 활동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제 이 땅에서 가진 것을 모두 내어놓아야 하는 영혼들에게 임하는 마지막 사랑의 봉사입니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일분교리였습니다.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오늘은 성서와 함께해서 펴낸 안셀름 그린 신부님의 책 '일상을 새롭게 바꾸려면'에서 피곤이 밀려오면 초대로 받아들이라 부분 발췌해서 함께합니다. 피곤하다는 건 기력을 소진했음을 나타냅니다. 늘 긴장하고 사느라 기진맥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삶에 지쳐 있습니다. 하지만 기분 좋은 고단함도 있습니다. 이는 열심히 일하고 나서 얻은 열매입니다. 그건 하소연할 이유가 아니라 쉬어도 좋다는 허락입니다. 그때는 피곤을 떨치려 애쓰지 말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충분히 쉬고 몸과 마음을 회복하라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걸 행하라는 초대입니다. 이를테면 여가를 보내거나 잠을 잘 수도 있고 음악을 듣거나 자연을 산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해도 된다,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수도원에서 운영하는 피정센터에 머무는 이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방에 돌아오면 보통 피곤합니다.
저는 이 피로를 받아들입니다. 침대에 15분 정도 누워 피곤의 무게를 즐깁니다. 그러고 나서 알림이 울리면 다시 생기를 얻어 일어났죠. 피로를 계속 무시하는 사람은 만성이 되기 쉽습니다. 몸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전달합니다. 유쾌한 피곤도 있습니다. 숲길이나 들길을 오랜 시간 걸은 뒤에 숙소로 돌아오면 기분 좋은 고단함을 느낍니다. 다른 유형의 피로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속 똑같은 문제들을 듣는데 지쳤다고 합니다. 또는 직장에서 많은 걸 제안해 보아도 분위기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서 힘이 빠진다고 합니다. 제 경우에는 피정센터에 머무는 이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따금 피곤해집니다. 예전에는 늘 잠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별 모임에서 상대방이 자신을 실제로 움직이는 게 무엇인지 말하지 않고 핵심을 비켜가며 다른 말을 할 때 대개 피곤에 밀려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피곤함은 참된 것,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라는 권유입니다.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지친다면 이는 중요하지 않은 것에 관해 얘기하고 있다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피곤함은 무언가가 맞지 않는다는 걸 알려줄 수 있습니다.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 실제로 중요한 게 뭔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피로는 몸과 마음을 회복하라는 초대이자 중요하지 않은 것과는 결별하고 소중한 걸 생각하고 실행에 옮기라는 도전입니다.
나단조 장엄미사고바 작품문의 232번에 있는 신앙고백 니케아신경 전체 9개의 곡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여섯 번째 곡은요 부활하셨도다이죠 At Resurrection 부활하셨음을 저희는 믿나이다 라는 내용을 합창단이 연주합니다. Resurrexit, 부활하셨음을 믿나이다. 바흐의 나단조 장안미사고에 있는 신앙고백 9개의 곡 중 그 여섯 번째의 작품이었습니다. 이제 일곱 번째의 곡 준비합니다. 베이스의 목소리로 감상해 보시겠는데요. 베이스를 위해 작곡한 그러한 부분이죠. 성령을 믿나이다. 에딘 스피리툼 상툼 도미눔으로 시작하는 라틴어 텍스트입니다.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랭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바티칸 뉴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교황은 이날 주간 일반 아현에서 다시 한번 강력히 호소한다. 성지에서 벌어지는 분쟁을 끝내달라며 너무 많은 테러와 파괴, 죽음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팔레스타인 자치구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쟁을 언급한 것입니다. 교황은 모든 인질이 풀려나고 영구적 휴전을 이루길 인도적 지원의 안전한 진입이 용이해지길 바란다며 국제인도주의법, 특히 민간인 보호 의무와 집단처벌, 무차별적 무력 사용, 강제 이주 금지가 지켜지길 호소한다고 했습니다. 레오 14세는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후임으로 5월 즉위한 뒤 가자지구 분쟁,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평화적 해법을 촉구해 왔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의 성별 임금 격차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분기 성별 임금 격차 중간값은 5.2%로 1년 전 8.2%에서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는 통계조사가 시작된 1998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여성의 중간 시간당 임금은 연간 5.2% 상승하여 33.76달러를 기록했고 남성의 중간 임금은 1.9% 상승한 35.62달러였습니다. 인포메트리스 대표 브래드 월즈는 특정 부분이 이러한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교육 부분은 여성 고용이 6% 증가하고 여성 중간 임금이 5.6% 상승하여 여성 임금 총 변화의 약 17%를 차지했습니다. 공공행정 부문도 고용 증가와 함께 여성 임금이 5% 상승했습니다. 또한 전체 여성 노동력의 4.3%에 불과한 금융 및 보험 서비스 부문은 여성 임금이 9.4%나 증가하여 전체 변화의 11%에 기여했습니다. 올세는 이러한 임금 상승이 부분적으로 단체 임금 협상에 따른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여성부 장관 니콜라 그린은 이 소식을 환영하며 기업들이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그 장관은 일부 소수민족 여성의 경우 임금 격차가 여전히 크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민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새로운 사업 투자 비자, 비즈니스 인베스터 비자를 발표했습니다. 이 비자는 기존의 기업가 비자, 인트리프리너스 비자를 대체하며 해외 투자자들이 뉴질랜드에서 영주권을 더 빠르게 취득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합니다. 새로운 비자는 200만 달러 투자로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고 정규직 직원 한 명을 추가 고용하면 12개월 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신속 경로를 제공합니다. 또한 100만 달러 투자는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고 정규직 직원 한 명을 추가 고용하면 3년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 대상 사업체는 설립 5년 이상 정규직 직원 5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어야 하며 재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비자를 신청하는 투자자는 영어 능력과 사업 경험도 증명해야 합니다. 이민부 장관인 이미그레이션 미니스터 에리카 스탠퍼드는 새로운 비자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기존 사업가 비자의 낮은 신청률과 높은 거부율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이 비자가 해외 투자를 유치하여 일자리를 유지하고 창출하며 뉴질랜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 리저브 뱅크는 주택가격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중앙은행은 주택가격이 예상만큼 빠르게 상승하지 않는 점이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앙은행은 올해 주택가격이 0.3%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작년 말에 예상했던 7% 성장과는 크게 달라진 수치입니다. 중앙은행은 주택이 가계 자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가계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CPI보다 낮아지면서 실질 가계 자산이 감소하고 이는 가계 지출 둔화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주택가격이 건설 비용에 비해 낮아지면 주택 건설이 위축됩니다. 중앙은행은 2022년 이후 주거용 투자가 예상보다 더 감소했지만 2025년 말부터는 금리 인하, 인구 증가, 실질 주택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투자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뉴질랜드의 소비와 주거용 투자는 주택 가격 주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주택 가격 약세가 반드시 나쁜 경제 신호는 아니라고 주장하며 경제 회복에 희망을 주택 가격 상승에 거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 Reserve Bank of New Zealand는 공식 현금 금리 OCR을 3.25%에서 3%로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이는 통화정책위원회 MPC 6명 중 4명이 찬성하고 2명은 0.5%포인트 인하를 주장하며 이루어진 결정입니다. 중앙은행은 향후 통화정책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인하 입장을 보이며 내년 초까지 두 차례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OCR이 2.5%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가계와 기업의 소극적인 소비 형태가 경제 성장을 더욱 둔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며 경제 회복이 둔화되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1%에서 3% 범위 내로 수렴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중앙은행은 최근 데이터에서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 모두 경제적 불확실성을 높은 실업률, 일부 필수품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위축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중앙은행의 기조를 고려할 때 10월 8일에 예정된 다음 금리 검토에서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물가 상승률이 예상대로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중앙은행은 추가적으로 금리를 내릴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금리 인하로 인해 모기지 금리와 기타 대출 금리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정부 회사인 컬탈리티에 따르면 2025년 뉴질랜드 주택시장은 올해 초와 마찬가지로 침체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최근 뉴질랜드 중앙은행 RBNZ이 공식 현금금리 OCR을 인하하고 앞으로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전망입니다. 컬탈리티의 수석 부동산 이코노미스트 캘빈 데비스는 중앙은행의 예측을 인용하여 국내 총생산이 아직 바닥을 치지 않았으며 실업률 또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반적으로 OCR 인하는 모기지 금리를 낮춰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요인이 되지만 데이비스는 이번에는 그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경제 및 고용시장 전망이 여전히 실망스러워 주택시장에 계속해서 부담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구직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기존 대출자들이 높은 고정금리 만기 후 추가 자금을 주택 구매에 쓰기보다는 저축하거나 대출 상환 기간을 줄이는 데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근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은 부정적인 경제 전망과 소비자들이 지출 대신 저축에 집중하는 경향 때문에 남은 2025년 동안에도 계속해서 침체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공군에서 가장 큰 항공기인 CRC-5M 슈퍼 갤럭시 수송기가 뉴질랜드 공군기지인 오클랜드 와이파이에 착륙하며 새로운 C-130J 허클리스 시뮬레이터 부품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밤에 착륙한 이 항공기는 날개 길이가 67.89m에 달하며 최대 이륙 중량은 381톤이 넘었습니다. 이 거대한 항공기의 도착을 보기 위해 최소 150명의 관광객이 몰려들었고 이로 인해 와이아파 주변 주요 도로가 혼잡을 빚었습니다. 이 시뮬레이터는 60년간 뉴질랜드 왕립 공군에서 사용된 C-130H 허클리스 기종을 대체할 새로운 C-130J 허클리스 항공기의 승무원과 지상 요원을 훈련시키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총 5대의 신형 C-130J 허클리스 항공기 중 마지막 한 대는 지난 12월에 뉴질랜드에 도착했습니다. 시뮬레이터 전달 프로젝트는 국방부가 주도하며 미 공군 CAE, USA, 록히트 마틴과 협력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터 부품은 목요일에 하열될 예정이며 두 번째 부품은 추후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뉴질랜드 국방부는 이 기술이 내년부터 사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는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약한 바람이 불며 가벼운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4도로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우성 아나운서 이수영이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로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롬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쌤,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Mart,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KCR 초대석과 우리 가락의 향기가 방송됩니다. 104.6 FM 카톨릭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KCR 초대석의 한우성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느님을 믿으니 하느님께서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 하였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KCR 초대석에서는 뉴질랜드 한인 여성의 후원으로 뉴질랜드 법률과 규정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동산을 사거나 팔 때 그리고 소유권을 이전할 때 세금과 관련해 적용되는 규정에 대해 궁금한 점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마이랑기 베이로 윤영준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매매나 소유권 이전 시 세금과 관련해 적용되는 규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이랑기 베이로 윤영준 변호사님 나오셨는데요. 예, 본인 소개 말씀을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랑기 베일로에서 근무하는 윤영준 변호사입니다. 저는 2009년도에 뉴질랜드 변호사가 되었고요. 그 이후로 주로 컨베이어싱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예, 마랑기 베일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저희 마랑기 베일로는 전신인 베이커로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한 로펌인데요. 미스터 베이커 씨가 은퇴하고 나서 제가 새로 이제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그 주택 소유권 이전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양도 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명 그 브라이트 라인 프로퍼티 룰이라고 불리는데요. 예, 이 룰은 무엇이고 또 언제부터 이렇게 적용이 됐나요?
네, 뉴질랜드에 양도 소득세가 있는가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프로퍼티의 경우 2015년 10월 1일부터 정식으로 양도소득세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이전에는 없었던 법이라서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이 세금이 부과되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프로퍼티를 사고 파실 때 있어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소개해드리고 또 예들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5년 10월 1일부터 시작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용어상으로 아셔야 되는 게 영어로 acquire라는 표현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퍼티를 사는 데 있어서 계약서 작성을 먼저 하시게 되는데요. 그 안에 이제 컨디션이 있건 없건 오퍼를 하시게 되는 시점, 예, 그 시점을 갖다가 acquire 한다는 표현이 쓰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인해서 프로퍼티 파실 때까지 얼마의 기간 동안 소유를 했는지, 보통 투자형 주택에 있어서 사고 팔고 이 기간을 2년 안에 파는 경우에 어떤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거기에 있어서 양도 소득세를 이제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브라이트 라인 프로퍼티 룰의 적용 대상 프로퍼티는 어떤 종류의 부동산일까요?
네, 일반적으로는 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투자형 주택, 예, 뭐 렌트를 주기 위해서 구입하시는 주택, 예, 이게 대표적인 대상이 되겠는데요. 그 외에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구입한 주택이 됐던 아니면 오피스가 됐던 이런 프로퍼티는 예외가 되고요. 그다음에 팜랜드라고 그러죠. 예, 어떤 농작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산 이런 프로퍼티는 예외가 되겠습니다.
예, 양도소득세가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예가 메인홈 익스클루션이라고 하는데요. 예, 메인홈 주 거둔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정의가 될까요?
프로퍼티를 사고 파실 때 보통 이제 담당 변호사 혹은 이제 컨베이언싱을 전문으로 하시는 컨베이언서를 지정하셔서 과정을 밟게 되는데요. 오피스에 가셔서 이제 서명하셔야 될 여러 폼들 중에 하나가 다음과 같은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Land Transfer Tax Statement라는 폼인데요. 줄여서 LTTS 폼이라고도 합니다. 그 안에 질문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질문은 3B에 해당하는 질문이 되겠는데요. 거기서 물어보는 질문이 이 현재 사거나 또는 팔거나 하는 이 트랜스퍼, 트랜잭션이 과연 메인홈 트랜스퍼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개인이 메인홈 트랜스퍼를 산다 또는 판다 했을 때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사는 사람의 경우에 인텐션을 물어봅니다. 과연 이 집을 본인이 직접 거주할 집인지 아니면 투자용으로 사는 집인지. 그래서 인텐션을 물어보게 되는데요. 일단은 바이어 입장에서는 본인이 직접 거주할 집이면 그 폼에 예스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프로퍼티를 사시는 상황에서 개인이 구입할 수도 있고 또는 뭐 회사가 구입할 수도 있고 트러스트가 구입할 수도 있는데요. 메인홈은 개인 또는 트러스트의 자격으로 구입 또는 팔 때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부적인 룰을 살펴보면요. 이 같은 질문을 사실은 이제 파실 때 똑같이 답하시게 되는데 역시 팔 때 메인홈을 파는 거냐라고 이제 이 질문에 답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소유한 기간 중에 반 이상을 실거주 하셨는지, 그리고 면적상으로도 반 이상의 그 프로퍼티 지분을 사용하셨는지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트러스트의 경우 베네피셜이라고 그러죠. 수혜자분들께서 한 분이라도 그 집에 역시 반 이상 살았는지, 예, 뭐 소유한 기간의 반 이상을 살았는지를 보게 되고요. 파시는 상황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답을 하시게 되는 50% 이상의 기간, 50% 이상의 면적을 실제로 거주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시게 됩니다. 2021년 3월 27일을 기준으로 이 법이 조금 이제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50% 이상의 기간, 소유한 기간을 살았는지에서 100% 기간을 살았는지, 예, 소유하신 기간 중을 살았는지,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변경이 됐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상당히 강화됐고, 거기에 맞지 않는 경우, 피해, 뭐, 세금을 내셔야겠죠. 예,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예, 2021년 3월 27일, 예, 전후로 매각했을 경우에, 예, 메인폼 주거주 부동산에 대한 충족 요건이 다르군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유한 기간의 100% 이상을 살았는지가 일단은 첫 번째 생각하셔야 될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기간 중에 혹시 1년 이상 뭐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하셨거나 아니면 지방에 일을 가셔야 해서 직접 거주하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비율에 따라서 IRD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예, 브라이트라인 기간의 시점과 예, 종료점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아, 맨 처음에 제가 acquire라는 표현을 알려드렸는데요. 처음에 계약을 작성하시는 시점, 그리고 실질적으로 등기상에 그 오너십이 명기된 시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다시 프로퍼티를 팔기 위해서 프로퍼티 계약을 하는 시점, 예, 요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기준이 되겠습니다. 예, 다시 이제 파는 시점에서 뒤돌아봤을 때 과연 등기상에 이름이 올라간 시점과 그 다음에 파는 계약서 사이에 그 기간을 따지게 돼서 그 안에 혹시라도 메인홈이 아닌 투자형 주택을 파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겠습니다.
예, 브라이트라인 기간 종료 후에 메인홈이 아닌 주거용 부동산을 판매하면 어떤 세금이 면제가 되나요?
네, 일단은 그 기간을 넘기게 되면은 아무래도 예, 브라이트라인 피어리어드를 넘어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면에서는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안 내도 된다는 말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룰을 기본적인 룰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메인홈의 정의에 있어서 IRD에서 최대로 허용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프로퍼티를 파시게 됐는데 그 이전에 2년을 기준으로 해서 두 번 이상 메인홈을 클레임하셨다면은 그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적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프로퍼티와 관련한 텍스에 있어서 보통 사고팔고 하는 이런 어떤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면 ILD에서 아무래도 뭐 프로퍼티 스페큘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익을 위해서 프로퍼티를 계속적으로 사고 파는 그런 업이나 그런 상황에서는 역시 또 추가적으로 세금을 물릴 수가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예, 그 밖에도 이제 브라이트라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예, 다시 말해서 이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롤 오버 릴리프에 관해서 예,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롤 오버 릴리프의 대표적인 예는 전통적으로 Relationship Property Agreement라는 법에 의해서 그 계약서에 의해서 보통 헤어지시는 경우 서로 간에 프로퍼티에 있어서 누구의 것인지 공동재산이 아닌 보통 Separate Property라고 표현하는데요. A와 B가 있다면 Property Relationship Agreement를 통해서 각자 정의되는 Separate Property, 각자의 독립재산에 있어서 명의가 이전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적용을 1차적으로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이전된 명의의 프로퍼티가 역시 브라이트라인 그 기간 안에 팔게 된 경우, 역시 메인홈이 아닌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전히 브라이트라인 프로퍼티 룰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예, 그리고 추가로 롤 오버 릴리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ILD에서 2021년 4월 1일 기준으로 또 다음과 같은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정리를 해줬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 룩스 컴퍼니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렌트 홈을 이제 구입하시는 경우 이제 회계사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룩스로 컴퍼니로 소유를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롤 오버 릴리프가 적용될 수 있는 예, 상황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트러스트로 패밀리 트러스트를 만드신 경우 개인 이름에서 패밀리 트러스트로 또는 반대의 경우로 패밀리 트러스트를 정리하고 개인 다시 세틀로 설립자의 이름으로 다시 명의가 이전될 때 롤 오버 릴리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예, 담당 회계사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이런 롤 오버 릴리프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예, 어드바이스 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참고로 그 해외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 예, 부동산을 뉴질랜드에서 매각하는 데 있어가지고 브라이트 라인 프로퍼티 룰이 적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원청 징수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네, 예전에 이제 뉴질랜드에 투자를 해놓으신 해외 거주자분들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 브라이트 라인 프로퍼티 룰과 관련해서 알아두시면 좋은 부분이 바로 레지덴셜 랜드 위드홀딩 텍스라는 이름으로 IRD에서 예, 세금을 이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법과 관련해서 역시 브라이트 라인 프로퍼티 기간 중에 혹시 해외 거주자이신 분이 본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은 투자형 주택을 기간 안에 파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어서 적용이 되는지 의무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비영주권자인 경우 처음에 프로퍼티를 구입하셨을 당시 2015년 10월 1일 전이라서 IRD 번호가 없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이제는 프로퍼티를 사고 팔기 위해서는 항상 IRD 번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께서는 반드시 프로퍼티를 파시는 이제 상황이 되면은 먼저 IRD 번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이신 경우 이 원천 징수에 대해서 적용이 되냐 안 되냐 이 의무도 중요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영주권자로서 지난 1년간 뉴질랜드에 거주하지 않으신 경우 원천 징수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시민권자의 경우는 지난 3년간 뉴질랜드에 체류하거나 거주하지 않으신 경우 역시 원천 징수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원천 징수라 하면 영주권, 시민권자 각각 1년, 3년 뉴질랜드에 체류하지 않은 분, 그 다음에 그 외에 비영주권자분들 중에 브라이트 라인 프로퍼티 룰 기간 안에 프로퍼티를 파신 경우에 담당 이제 벤더의 변호사죠. 파시는 분의 담당 변호사께서 IRD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레지덴셜 랜드 위드홀딩 택스를 이제 세일 금액에서 바로 제하고 그걸 IRD에 내야 되는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얼마의 세금을 낼지 예 궁금하실 텐데요. 이게 그 IRD 웹사이트에 가시면 이제 브라인 라인 프로퍼티 룰 하에 제목 하에 RLWT 칼큘레이터라는 부분을 찾으셔서 처음에 사신 금액, 그다음에 나중에 파신 금액 이런 금액들을 넣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최대 39%에 해당하는 이제 양도소득세를 내시게 되는데요. 이제 그 칼큘레이터에 따라서 담당 변호사가 원천 징수하는 그 금액을 제하게 돼 있고 세트를 하고 나서 이제 세일 세트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달 20일까지 담당 변호사가 IRD에 직접 페이를 하고 또 리포팅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부동산이 그 공동 소유로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네,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두 부부께서 프로퍼티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이제 한 분께서 본인이 갖고 있는 지분을 팔거나 아니면 공동 소유자 부인 또는 남편분에게 그 자기의 쉐어를 이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추가로 더 얻은 지분에 있어서 그 양도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단순하게 두 분의 소유 형태가 이제 영어로 tenant in common, 뭐 2분의 1, 2분의 1 또는 joint tenant로 어느 지분 명시 없이 두 분이 같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두 분의 결정에 의해서 그게 공동 소유이긴 하지만 추가로 2분의 1, 2분의 1 지분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원래 2분의 1씩 있던 거를 그냥 조인트 오너십으로 바꾸는 경우는 사실은 크게 변동사항은 없기 때문에 단지 추가로 본인이 더 획득하게 되는 그 지분에 있어서만 신경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 부모에서 자녀로의 부동권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주시면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네, 프로퍼티 가격이 많이 올라감에 따라서 부모님들 중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을 통해서 프로퍼티를 하나 더 사는 경우, 궁극적으로 이제 자녀분들을 위해서 아니면 결혼한 자녀 또는 뭐 사위를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보통 그런 경우 소유권은 부모님 이름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뭐 모기지를 내거나 여러 가지 어떤 비용에 있어서 자녀분들이 그거를 이제 내실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어느 시점이 돼서 이제 부모님께서 기프팅을 통해서 자녀분한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IRD 입장에서 봤을 때는 파는 시점에서 상승된 가격으로 마켓밸류가 상승된 가격으로 자녀분들에게 이전되는 경우 그 차액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여전히 물릴 수 있다는 점도 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브라이트라인 프로퍼티 룰에 관해서 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예, 마지막으로 이 룰과 관련된 예, 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9월이었나요? 한 방송에서 그 IRD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시청자의 예가 한번 예, 쉐어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다른 가족들은 뉴질랜드에 다 그 집에 살고 있었지만 직장 문제로 인해서 약 2년간 해외에서 이제 일을 하고 다시 오시게 된 분인데요. 이분이 브라이트라인 프로퍼티 룰에 적용을 받아서 집을 파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그분의 지분에 있어서 IRD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라고 결정이 났죠. 근데 다른 가족분들은 모두 그 집에서 살고 있었고 또 다른 집이 있었던 건 아니고 예, 유일하게 이게 패밀리 홈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2021년 3월 27일 이후로 메인 홈에 대한 정의가 이제 100% 살고 있어야 하고 1년 이상의 공백이 없어야 되고 이제 이런 룰을 그대로 적용한 IRD의 결정 사항에 대해서 일반 이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 그리고 이제 랜드 트랜스포 텍스 스테이트먼트라는 폼이 있는데요. 예, 이것을 작성할 때 그 유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뉴질랜드의 시스템상 이런 폼들을 작성하실 때 항상 셀프 데클레이션에 기반을 두고 작성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점은 아무래도 세금 관계에 있어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혹시라도 이 폼을 작성하시는 데 있어서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 랜드 트랜스퍼 액트라는 법에 의해서 오펜스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보면은 미스리딩하거나 false 잘못된 정보를 기입했을 경우에 개인에 있어서 초범인 경우 25,000불 정도의 fine 예 넘지 않는 선에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메인홈 트랜스퍼에 대한 개념을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KCR 초대석에서의 예, 부동산 매각과 관련해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에게는 품삯이 선물이 아니라 당연한 보수로 여겨집니다. 로마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이랑기 베일로 윤영준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매매나 소유권 이전 시 세금과 관련해 적용되는 규정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한우성이었습니다. 캐시얼 액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 가락의 향기. 우리 가락의 향기. 오늘 첫 곡은 이 명상음악 진정한 행복을 대금의 유기준, 해금과 갈금의 김현호의 연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황준기가 편곡한 명상음악 진정한 행복을 들어보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치타라는 음악인데요. 예전에 한번 대치타를 들어보셨죠? 대치타를 다시 좋은 곡에서 편곡한 치타인데 치타는 관악기와 타악기의 합주로 연주되는 음악을 만파정식지곡이라고 하고 현악기가 중심이 되어 연주되는 음악을 수요남극이라고 합니다. 오늘 들으실 치타는 피리, 대금, 소금, 해금, 아쟁, 검은고, 가야금, 좌거, 장구 등의 관현악기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치타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취타를 들어보셨습니다. 네, 또 오래간만에 노래곡 하나 들어보시겠는데요. 강산구가 작사 작곡한 우리네 좋으시고를 김청만 이용구의 반주와 조주선의 소리로 우리네 좋으시고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강산구가 작사 작곡한 우리네 좋을 시고를
조주산의 소리로 들어보셨는데요. 조주산 씨가 원래 판소리 전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악을 하는데 판소리풍의 소리가 느껴지죠. 네, 이번에는 해금독 주곡 두꺼비를 들어보시겠는데 작곡가 피아노의 박정교, 클라리넷의 15현의 연주로 두꺼비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정규가 작곡한 해금 독주곡 두꺼비를 들어보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는 경상도 아리랑인데요. 경상도 아리랑을 북한 계량악기를 연주하고 북한 창법으로 노래하는 중국 연변의 젊은 여성 동포들로 이루어진 아리랑 낭랑의 음악입니다. 경상도 아리랑을 들으시면서 오늘 순서를 마치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맛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뉴질랜드의 성별 임금 격차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 등을 이유로 인도산 제품에 적용한 보복성 50% 관세가 27일부터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에서도 말차 트렌드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음료, 디저트에서 막걸리까지 말차를 넣은 제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카톨릭 뉴스입니다. 바티칸 뉴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교황은 이날 주간 일반 아연에서 다시 한번 강력히 소소한다. 성지에서 벌어지는 분쟁을 끝내달라며 너무 많은 테러와 파괴, 죽음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팔레스타인 자치구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쟁을 언급한 것입니다. 교황은 모든 인질이 풀려나고 영구적 휴전을 이루길 인도적으로 지원의 안전한 진입이 용이해지길 바란다며 국제인도주의법, 특히 민간인 보호 의무와 집단 처벌, 무차별적 무력 사용, 강제 이주 금지가 지켜지길 호소한다고 했습니다. 레오 14세는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후임으로 5월 즉위한 뒤 가자지구 분쟁,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평화적 해법을 촉구해 왔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의 크루즈선 입항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관광산업 전반에 경제적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에서 크루즈 산업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것과 달리 뉴질랜드는 점점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행 전문 언론인 댄 레이크 씨는 코로나 이전에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던 사업이었으나 이제는 위기 상황에 놓였다며 침몰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영화 타이타닉의 장면처럼 구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비유했습니다. 뉴질랜드 크루즈 연합 NJCA의 제키 로이드 최고 경영자 역시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현재 산업은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며 세계적으로는 수요가 늘고 있지만 뉴질랜드만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크루즈 관광객은 일반 해외여행객보다 하루 평균 지출액은 다소 낮지만 산업 전체가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는 상당합니다. 2023년, 24년 해계 연도 기준 크루즈 관광의 직접 지출은 6억 3,700만 뉴질랜드 달러였으며 간접 효과까지 포함하면 총 13억 7천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그러나 2025년, 26년 시즌에는 크루즈선 입항과 예약이 약 40%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전국 21개 항구 가운데 20곳이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업계는 비용 상승, 불확실한 규제, 복잡한 행정 절차를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로이드 최고 경영자는 뉴질랜드는 오랫동안 크루즈 업계에서 노즐랜드라고 불러왔다며 규제가 많고 비용이 높아 업계의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뉴질랜드의 청정 친환경 이미지와 실제 크루즈 산업 운영 사이의 충돌도 문제로 거론됩니다. 일부 오랜된 선박은 24시간 디젤을 연소해야 하지만 최신 선박은 바이오 연료를 사용해 오히려 친환경적임에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생물 오염 방지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입항이 거부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관세청, 농업부, 항만, 크루즈 에이전시, 선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산업 회복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항만 요금 재검토와 오클랜드 항만의 전용 공간 확장도 추진되고 있으며 관광 장관은 뉴질랜드는 크루즈를 원하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뉴질랜드 교육계가 정부의 국가 중등 교육 자격제, 이른바 NCEA 개편안을 둘러싸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중등학교 교장 89명은 에리카 스탠포드 교육부 장관과 엘렌 맥그레고 리드 교육부 차관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현행 개편 계획을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교장단은 서한에서 이번 개편이 충분한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마오리와 태평양 섬 출신 학생 등 취약 계층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제도가 대학 진학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다양한 진로와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오히려 배제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개편안은 현재의 1단계 자격을 없애고 대신 기초 문해와 수리 능력만을 평가하는 Foundational Certificate로 대체하도록 되어 있으며 2단계와 3단계는 각각 Certificate와 Advanced Certificate로 바꾸게 됩니다. 여기에 학생들은 매년 5과목 가운데 4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고 성적은 A부터 E까지의 등급과 100점 점수 체계만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교장들은 이 방식이 지나치게 경직돼 있으며 성적 위주의 구시대적 교육으로 회귀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장단은 정책 추진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교육 과정 자체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편이 서둘러 진행되고 있고 현장의 의견 수렴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부 교장은 논의 과정에서 비밀 유지 협력까지 요구받아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개편이 교육적 필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현행 제도를 전면 폐기하기보다 보완과 개선을 통해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성적 등급과 백분위 평가를 다시 도입하는 것은 학생의 다양한 성취를 인정하는 현재의 성과 기반 시스템을 후퇴시키고 성적 순위에만 매달리는 경쟁적 구조를 강화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교장단의 집단적 반대가 이루어지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 전문가들 역시 이번 사안이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뉴질랜드 교육의 철학과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며 보다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내무부 DIA는 아동 성착취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기존 시스템이 노후화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새로운 차단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기관은 관련 기술의 옵션을 파악하기 위해 입찰 공고를 발행한 상태입니다. 공고문에 따르면 기존 시스템은 수명을 다해가고 있으며 신기술 신호체계의 진화에 따라 고급 중단 간 암호화, end-to-end, encryption 등을 이용해 실제 유해 사이트를 숨기는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명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DIA가 활용 중인 필터에는 대략 7천여 개 웹사이트가 차단 대상으로 등록돼 있으며 해당 필터는 선범죄자들의 차로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 시스템 도입은 디지털 시대의 위협을 넘어서기 위한 필수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아동 성착취 관련 자료를 온라인상에서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강구해 왔으며 이번 입찰은 이러한 노력을 한층 강화하려는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의 성별 임금 격차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분기 성별 임금 격차 중간값은 5.2%로 1년 전 8.2%에서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는 통계조사가 시작된 1998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여성의 중간 신간당 임금은 연간 5.2% 상승하여 33.76달러를 기록했고 남성의 중간 임금은 1.9% 상승한 35.62달러였습니다. 인포매트릭스 대표 브래드 올즈는 특정 부분이 이러한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교육 부분은 여성 고용이 6% 증가하고 여성 중간 임금이 5.6% 상승하여 여성 임금 총 변화의 약 17%를 차지했습니다. 공공행정 부문도 고용 증가와 함께 여성 임금이 5% 상승했습니다. 또한 전체 여성 노동력의 4.3%에 불과한 금융 및 보험 서비스 부문은 여성 임금이 9.4%나 증가하여 전체 변화의 11%에 기여했습니다. 올세는 이러한 임금 상승이 부분적으로 단체 임금 협상에 따른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여성부 장관 니콜라 그린은 이 소식을 환영하며 기업들이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장관은 일부 소수민족 여성의 경우 임금 격차가 여전히 크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민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새로운 사업 투자 비자, 비즈니스 인베스터 비자를 발표했습니다. 이 비자는 기존의 기업가 비자, 엔트러프리너 비자를 대체하며 해외 투자자들이 뉴질랜드에서 영주권을 더 빠르게 취득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합니다. 새로운 비자는 200만 달러 투자로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고 정규직 직원 한 명을 추가 고용하면 12개월 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신속 경로를 제공합니다. 또한 100만 달러 투자는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고 정규직 직원 한 명을 추가 고용하면 3년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 대상 사업체는 설립 5년 이상 정규직 직원 5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어야 하며 재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비자를 신청하는 투자자는 영어 능력과 사업 경험도 증명해야 합니다. 이민부 장관 에리카 스탠포드는 새로운 비자가 명확히 기준을 제시하여 기존 기업과 비자의 낮은 신청률과 높은 거부율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이 비자가 해외 투자를 유치하여 일자리를 유지하고 창출하며 뉴질랜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 리저브 뱅크는 주택가격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중앙은행은 주택가격이 예상만큼 빠르게 상승하지 않은 점이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앙은행은 올해 주택가격이 0.3%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작년 말에 예상했던 7% 성장과는 크게 달라진 수치입니다. 중앙은행은 주택이 가계 자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가계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CPI보다 낮아지면서 실질 가계 자산이 감소하고 이는 가계 지출 둔화로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주택가격이 건설 비용에 비해 낮아지면 주택 건설이 위축됩니다. 중앙은행은 2022년 이후 주거용 투자가 예상보다 더 감소했지만 2025년 말부터는 금리 인하, 인구 증가, 실질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투자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뉴질랜드의 소비와 주거용 투자는 주택가격 주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주택가격 약세가 반드시 나쁜 경제 신호는 아니라고 주장하며 경제 회복에 희망을 주택가격 상승에 거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 리저브 뱅크 오브 뉴질랜드는 공식 현금 금리 OCR을 3.25%에서 3%로 0.25% 인하했습니다. 이는 통화정책위원회 MPC 6명 중 4명이 찬성하고 2명은 0.5%포인트 인하를 주장하며 이뤄진 결정입니다. 중앙은행은 향후 통화정책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인하 입장을 보이며 내년 초까지 두 차례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OCR이 2.5%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가계와 기업의 소극적인 소비 형태가 경제 성장을 더욱 둔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며 경제 회복이 둔화되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1%에서 3% 범위 내로 수렴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중앙은행은 최근 데이터에서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 모두 경제적 불확실성, 높은 실업률, 일부 필수품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위축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중앙은행의 기조를 고려할 때 10월 8일에 예정된 다음 금리 검토에서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물가 상승률이 예상대로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중앙은행은 추가적으로 금리를 내릴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금리 인하로 인해 모기지 금리와 기타 대출 금리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정보 회사인 커탈리타에 따르면 2025년 뉴질랜드 주택시장은 올해 초와 마찬가지로 침체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최근 뉴질랜드 중앙은행 RBNZ은 공식 현금금리 OCR을 인하하고 앞으로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전망입니다. 코탈리티 수석 부동산 이코노미스트 캘빈 데비스는 중앙은행의 예측을 인용하며 국내 총생산이 아직 바닥을 치지 않았으며 실업률 또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반적으로 OCR 인하는 모기지 금리를 낮춰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요인이 되지만 데이비스는 이번에는 그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경제 및 고용시장 전망이 여전히 실망스러워 주택시장에 계속해서 부담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구직 불안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기존 대출자들이 높은 고정금리 만기 후 추가 자금을 주택 구매에 쓰기보다는 저축하거나 대출 상환 기간을 줄이는데 사용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근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은 부정적인 경제 전망과 소비자들이 지출 대신 저축에 집중하는 경향 때문에 남은 2025년 동안에도 계속해서 침체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라우 이완상 변호사 함께합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 등을 이유로 인도산 제품에 적용한 보복성 50% 관세가 27일 현지 시간부터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이날 오전 0시 1분부터 인도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의 초안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의 공고문에서 27일 오전 0시 1분 이후 소비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보세 창구에서 출고되는 인도산 제품에 50% 관세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도적 지원 물품과 상호교육 프로그램 대상 품목 등에는 50% 관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국은 지난 4월 인도의 국가별 관세, 상호관세 26%를 부과했고 이후 양국은 5차례 협상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산 농산물 등에 부과하는 관세 인하와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인도가 중단하는 문제를 놓고 양국이 이견을 보여 결국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와 러시아의 석유 거래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기존보다 1% 낮춘 상호관세 25%에 보복성으로 25%를 더한 총 50% 관세를 인도산 제품에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부 고위급이 이번 주에 만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직접 협상 가능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브라드미르 제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5일 현지 시간 밝혔습니다. AP 로이터 통신과 인테르팍스 우크라이나에 따르면 제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키우를 방문한 요나스 가르스테르 노르웨이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렌스키 대통령은 오늘 켈로그와 만나 러시아 측과 가능한 회의를 준비하는 것을 주제로 대화할 것이라며 이번 주 후반에는 우크라이나와 미국 팀이 만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취재진은 질문하면서 미국 측 관리로 JD 벤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를 거론했는데 제렌스키 대통령은 그들 또는 그중 일부가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4일 안드리 예르마코 대통령 비서실장과 루비오 장관이 접촉했으며 안드리 시비아 외무장관은 주요 7개국 G7 외무장관들과 온라인 회의를 했다고 키우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동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직접 회담을 통해 종전 협상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주선하겠다고 했으나 푸틴 대통령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전 세계에서 말차의 인기가 뜨겁습니다. 국내에서도 말차 트렌드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음료 디저트에서 막걸리까지 말차를 넣은 제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올해 상반기 제주 말차 라떼와 제주 말차 크림 프라푸치노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늘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 회사 관계는 전 세계적으로 말차 열풍이 불고 있다면서 즐겁게 건강을 챙기는 헬시 플레저 트렌드 속에 연예인을 따라하는 모방 소비로 특히 젊은 층에서 말차가 인기라고 말했습니다. 스타벅스에서 말차 음료는 제주 지역이나 일부 특화 매장에서만 판매하는 제품을 포함해 9종으로 늘었습니다. 녹차 제품은 한 종류뿐인 것과 대조적입니다. 투썸 플레이스도 지난달 출시한 말차 음료 3종이 2주 만에 누적 판매량 50만 잔을 넘었습니다. 투썸 플레이스는 케이크 떠먹는 아박에 말차를 가미한 떠먹는 말차 아박도 내놨습니다. 세계적인 말차 열풍이 일으킨 것은 스타들입니다. 블랙핑크 제니는 유튜브에서 요즘 커피 대신 이걸 마시곤 한다면서 아이스 말차를 만들었습니다. 가수 두아 리파, 배우 젠데리아 등 해외 스타들도 소셜미디어에서 말차를 마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말차 해시태그가 달린 게시물은 40만 건이 넘었습니다. 영업 마차 해시태그는 930만 건에 이릅니다.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이 말차 인기의 배경입니다. 말차는 심장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는 황산화성분, 신진대사 촉진 및 체중 감량 효과 등이 알려지며 건강을 중요시하는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됐습니다. 말차는 음료, 디저트, 베이커 등 다양한 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톱, interest.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16원 55전, 한국에서 보낼 때 824원 71전, 한국에서 받을 때 808원 39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는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약한 바람이 불며 가벼운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4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우성 아나운서 이수영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쌤,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에드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JMP 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캐시얼 게시판입니다. 대본포터 라이브러리 어린이 시간 안내입니다. 첫 번째로 레고 클럽이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30분에서 4시 30분까지 있습니다. 학교 끝나고 차이내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레고를 가지고 놀며 상상하고 만들고 탐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모든 연령의 마타리끼 어린이에게 적합합니다. 12세 미만 아동은 부모님이나 보호자의 감독이 필요합니다. 라임타임도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서 10시 30분까지입니다. 노래와 춤, 이야기로 가득한 즐거운 시간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두 살 이상 마다리끼에게 안성맞춤입니다. 함께 움직이고 노래하고 책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리그랜 라임도 있습니다. 금요일 오전 10시에서 10시 30분까지 금요일 아침을 우리 페페 아기를 위해 움직임 세이션으로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음악과 라임, 놀이를 통해 활동성과 두뇌 발달을 촉진합니다. 2세 미만 아기와 보호자에게 이상적입니다. 마인크래프트 클럽 안내입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30분에서 4시 30분까지 게이머들아 모여라. 마인크래프트 세계로 뛰어들고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실력을 키워볼 수 있습니다. 개인 기기와 로그인 정보를 지참해 주시고 모든 실력의 수준에 다마리끼 어린이와 청소년을 환영합니다. 라임타임, 그랜이든 라이브러리 안내입니다. 라임타임은 음악, 노래, 율동, 이야기, 손가락 운율 등을 포함한 재미있는 무료 세션입니다. 도서관 직원이나 가끔은 개본 작가도 참여합니다. 3살에서 5살 어린이에게 적합합니다. 8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서 11시까지 그랜이든 라이브러리 12-32 그랜델 로드에서 있습니다. 게시한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